오늘 마태복음 지난주 설교에 이어서 이제 쭉 가게 됩니다. 지난주 설교 기억하십니까? 두 가지에 대해서만 한번 회상해 봅시다. 같은 본문이에요. 같은 설교에 한 설교를 끊어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어서 기억하신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법 조문을 보는 것이 아니라 법 정신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쵸? 하나의 법 조문을 보면, 아, 과속 단속, 내가 안전벨트 단속 이런 걸 하면 과태료가 얼마, 그러면 나한테 손해가 된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말고 그것을 만든 이유를 생각하라는 거죠. 그쵸? 법정신을 이해하는 사람은 율법을 자유하게 사용합니다. 무슨 뜻이죠? 나도 그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쵸? 나도 내 안전이 침해받는 것과 내가 다른 사람의 안전을 침해한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자연스럽게 그렇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신을 이해하는 자는 자유롭게 됩니다. 하지만 법정신을 이해하지 않고 법조문에 매인 자는 그것에 대해서 억압으로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대한 이해, 여기에 대해서 지난주 말씀에 대해서 이어갔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주신 법도 우리를 억압하려고 하는 법 조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법 정신으로 이해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지난주는 살인하지 말라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살인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뜻이기보다 거의 뭐가 담겨있다고 했죠. 첫 번째는 이렇게 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인데 그것이 외적 살인을 얘기하는 것이 이전에 뭐다? 내적 살인. 네 마음의 태도,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것마다 살인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뭘 얘기했죠? 마음으로 어떻게 하는 것마다 살인하는 거라서요? 평가하는 것마다 살인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는 법조문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평가에서 기대로의 정신이 담겨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을 평가하는 것,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여전히 가능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이렇다라고 내가 결정해버리는 것, 이것이 굉장히 나쁜, 안 좋은, 살인하는 태도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살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기대감으로 눈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로 가져야 되는 삶의 태도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그와 세 번째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은 이거네요. 가늠하지 말라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일날 듣기 참 불편하고 껄끄러운 얘기입니다. 별로 그렇게 은혜롭지도 않죠. 가늠하지 말라,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고 가늠하는 자마다 뭐 눈을 빼라,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감동이 물려오진 않습니다. 그쵸? 뭔가 좀 불편한 태도로 적혀 있습니다. 아, 가늠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성적 욕망에 대한 억압 쪽으로 이해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편해지는 사람들이 몇 분 계시죠? 이제는 여자보다는 남자가 좀 더 위험해지고요. 그리고 기혼보다는 미혼이 좀 더 위험해지고요. 그리고 신체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보다 좀 더 위험해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20대에 신체 건강한 미혼 남성에게 좀 더 하는 얘기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렇죠? 나이를 먹고 힘이 빠지면 사실 별로 저촉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성적 욕망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는 어떤 특정 계층이나 세대도 그렇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나이가 먹으면 다 해결되는 일이고 내 체력이 떨어지면 다 해결되는 일이고 내한테 성적 욕망이 사라지면 다 해결되는 그런 어떤 물리적인 것들에서 얘기하는 걸까요? 그렇진 않겠죠. 그렇죠? 우리가 이미 흐름을 봤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게 사람 죽이지 말라는 얘기라면 단지 사람 죽이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면 이 가늠하지 말라도 단지 어떤 성적인 문제에서 얘기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가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죠. 아름다운 여자가 있습니다. 매력적인 여자가 있어요. 남자가 그 여자를 보고 와 하고 안 느낄 수 있습니까? 안 느낄 수 있죠. 그렇죠? 준영아, 안 느끼죠? 그렇게 사랑하는 아내가 있으면 어떤 여자가 앞에 지나가도 아무런 그런 느낌을 안 느끼죠. 그렇죠?
아니요.
선이야, 듣고 있니? 녹음되고 있는데. 네. 느껴요?
농담이죠?
그쵸. 안 느낍니다. 우리처럼 결혼한 사람들은 절대 그런 거 안 느껴요. 전혀 안 느낍니다. 예. 안 느끼죠. 안 느껴요. 예를 들어 봅시다. 제가 설교 때 자주 들었던 예예요. 워낙 충격적인 경험이어서 자주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 외국 근로자 사역을 할 때였어요. 신방을 갔습니다. 청년 신방이었어요. 어떤 청년이었냐면, 이천이 가라오케라는 업소에서 일하시는 러시아 여성분들을 신방하는 거였어요.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로 외국 노조 생각하면요. 40, 50대 남성분들을 만납니다. 그렇죠? 있다면 우즈벡 아저씨들을 만난단 말이에요. 네, 여성도가 생긴 거잖아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기쁜 마음으로 신방에 갔습니다. 역삼동에 있는 어떤 빌라의 반지하 정도에 한 20평 되는 반지하 한 7분 정도가 살고 계셨어요. 다 업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참 아름다우셨습니다. 목사가 신방 왔다고 6분 중에 한 6분 정도는 그래도 나를 섬기겠다고 이렇게 되게 음식을 차리시고 나를 환영해 주시고 막 그러셨었는데 한 분은 되게 교회를 싫어하시는 분이셨나 봐요. 그냥 버티고 누워 계셨습니다. 쳐다도 안 보고 버티고 누워 계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순서가 끝났습니다. 일부가 끝나면 보통 뭐 하죠? 입으면서 약간 간단한 다과를 하죠. 근데 이 여섯 분이 저를 너무 사랑하셔서 다 다과를 준비하러 나가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방에 제가 이런 게 앉아있고 그 앞에 그 러시아 여성분 한 분이 이렇게 뒤로 누워 계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란제리만 입고 계셨어요. 이거는 정면에서 이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한나로 붙잡고 싶었는데 다 나가버리셨어요. 방입니다. 정적이 흐르고요. 저 혼자 있습니다. 여자분이 앉아계고 굉장히 아름다우신 분이셨어요. 제가 어떤 느낌을 가졌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순간 제 자신에게 깜짝 놀랐습니다. 되게 안타까웠습니다. 그렇잖아. 란제를 입고 있건 어떻게 하고 있건 간에 그래도 목사라고 신방을 왔는데 일부러 이불을 덮어도 되는데 그렇죠. 옷을 입어도 되는데 다른 방으로 가도 되는데 일부러 대놓고 나에게 굉장히 도전하듯이 그렇게 누워있는 분 얼마나 교회를 싫어하면 혹은 하면서 거부감이 있으면 저렇게 나에게 굉장히 어떤 면에서 일종의 폭력적으로 도전적으로 나에게 행동할까 저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마음이 닫혀 있을까? 그래도 어찌됐건 이 사람들은 자기를 뭐 수단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래도 인격적으로 교회에서 사람들이 왔다는 걸 굉장히 기뻐해 주는데 이 사람은 그런 가능성 자체를 닫고 있는 그냥 안 느껴졌어요 아무런 느낌도 그리고 인간은 위대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사람은 어느 경우에 그런 성적인 욕망으로 여성을 안 보기 시작합니까? 인격적인 관계가 설정된 경우에 성적인 욕망으로 이성을 안 보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길거리 지나는 여성이나 어느 매체에 나오는 여성을 보면서 어떤 성적 욕망을 느끼는 이유는 인격적인 느낌으로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사람이라는 생각이 잘 안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대사회는 그걸 더 많이 만들어주고 있죠. 비인격화. 그렇죠? 어떠세요?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너무나도 섹시한 여성이 있습니다. 근데 내 여동생이요. 내 누나예요. 성적 욕망이 들겠어요? 옷 좀 입고 다녀라. 미쳤냐? 이러지 않겠어요? 아무 느낌도 안 들어요. 사람입니다. 진짜 익경적인 관계에서.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문제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가늠함의 문제는 무엇인가? 가늠이 단지 성적인 문제인가? 좀 더 진행된다면 가늠이 상징하는 바는 상대방을 뭘로 보는 거예요? 사람으로 보지 않고 내 어떤 욕망의 수단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욕망의 대상으로 본다는 게 가늠이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늠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수단화를 얘기합니다. 살인이 평가에 대한 문제라면 가늠은 수단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수단화는 되게 방대하게 나타납니다. 그렇죠? 누가 누구를 수단화한다. 내가 사람으로서 내 어떤 욕망, 내 어떤 피로를 채우기 위해서 그 사람의 사람으로 보지 않고 그 사람을 내 욕망과 어떤 피로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 이것을 전반적으로 가늠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어떤 친구들은 자기 핸드폰에 있는 주소록을 자랑합니다. 내 핸드폰에는 700명이 들어있어요. 이 700명 중에는 내가 자동차 사고 났을 때 연락할 사람, 술 마시고 싶을 때 연락한 사람, 내가 법적인 걸 물어볼 사람, 내가 우울할 때 찾아갈 사람, 내가 심리적으로 상담할 사람, 내 진로를 고민해줄 사람, 돈 꿔줄 사람. 난 그런 사람이 700명이 폴더별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내 인간관계의 힘을 아시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것이 정확한 의미에서 무엇입니까? 수단화입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사람으로서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어떤 욕망에 대한 수단의 패턴으로 대우하는 것. 사회생활에서 이런 것들은 가장 많이 나타나죠. 하지만 예를 들을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렇죠? 사회생활에서는 너무나도 흔하기 때문에 저쪽이 나를 수단화하고 내가 저쪽을 수단화하고 동료가 동료가 아니고 직장 상사가 상사가 아니고 그래서 사회생활에 대한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다 수단화를 어떻게 더 잘 지킬까에 대한 처세들에 관련된 것인 게 현대사회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수단화라고 부릅니다. 그것을 우리가 전반적으로 가늠의 문제라고 얘기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회에 대한 예는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수단화가 아닌 예를 들기가 더 빠르기 때문에 뭔가 예를 들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수단화가 안 돼야 된다는 상황, 가정이나 관계로 좀 들어와서 예를 들어봅시다.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가정에서도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수단화하는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그렇죠? 가장 흔한 경우는 어떤 거죠? 너무 보편적인 것은 대리만족에 대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아이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걸고 아이에 대해서 어떤 희망을 걸고 아이가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아이를 위한 것이니 나를 위한 것이니 선이 애매모호에 대한 시점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것을 표현하는 언어 표현들이 있습니다. 너 때문에 내가 망신스러워서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아이의 인생의 미래 때문에 내가 지금 마음이 부담스러운 겁니까? 걱정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 아이, 그런 아들을 갖고 있는 게 망신스럽다는 표현에서 뭐가 담겨있죠? 수단화가 담겨있습니다. 뭐죠? 이 아이가 잘 되는 것들을 통해서 내 사회적 명성을 구현하려고 했는데 그 아이가 그것을 실패로 돌려버린 거죠. 그럼 내 마음에 그런 식으로 아이를 대하는 것이 뭐죠? 대체만족이라는 수단으로 아이를 대하는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 책을 좀 홍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안 읽으셔서. 그래서 일부러 그 책에 있는 예화를 몇 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이런 예화가 나와 있더라고요. 한 어머니가 있습니다. 한 아이가 있습니다. 아이가 자기의 주관과 생각을 가지기 이전, 아기의 시기까지는 이 엄마는 아이에게 너무너무 잘합니다. 근데 이 아기가 자기의 주관과 생각을 명확하게 드러내서 엄마와 다른 판단, 엄마와 다른 견해, 엄마와 다른 행동들을 하기 시작하면 이 엄마는 급격하게 아이에 대한 사랑을 잊어버립니다. 왜 그러죠? 엄마는 아이를 진짜 위했던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내가 누군가에게 절대적인 존재가 되는, 그래서 그가 나에게 이런 절대적인 사랑을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상태인 그 의존감이 좋은 것입니다. 한 아이가 나 아니면 살 수 없고 나에게 절대적으로 의존된 상태에 있는 것이 나에게 되게 뭘 부여하는 거예요? 존재감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잘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떤 부모는 아이가 독립적이 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계속 나에게 의존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죠? 뭐 마마보이라는 표현들도 있고 이런 표현들을 하는데 그것은 아이가 만들어낸 부분이기보다 부모가 만들어낸 부분이고 그것은 아이를 사랑하기보다는 아이가 나에게 의존하는 것에 존재감을 느끼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관계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예도 나와 있습니다. 한 부인이 남편의 거듭되는 외도와 폭력을 계속 용서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보기엔 너무너무 아름다운 부인입니다. 남편이 세 번이나 여자를 때리고 그리고 도망갔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여자가 받아줍니다. 또 그랬습니다. 여자가 또 받아줍니다. 또 그랬습니다. 또 받아줍니다. 오늘 상담가가 이 여자에 대한 상담을 시작합니다. 여자는 자기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자기는 너무 상처받았기 때문에 치유가 필요하다고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담가는 이 여자의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이 여자의 문제점은 무엇이었냐면 이 여자의 인생을 바라보면 어떠냐면요. 돌아온 다음에 그 남편이 건강해지기를 기대하고 격려하고 뭔가 남편을 제대로 만들어가는 태도를 남편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남편이 계속 너는 그런 놈이고 너는 저런 놈이고 라는 식으로 남편을 대우합니다. 그리고 그 남편이 돌아오는 걸 굉장히 즐깁니다. 남편이 잘못됐다고 하는 걸 굉장히 즐깁니다. 이 상담가는 여자에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당신은 도덕적 우월감을 느끼려고 당신의 남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여자는 자기가 누구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하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의 존재감을 느낍니다. 그 순간을 즐깁니다. 내가 뭔가 대단한 사람이어서 이 사람을 되게 용서해주고 이 사람을 되게 배려해주고 이 사람을 되게 품어주는 그 도덕적 우월감을 즐깁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독립하고 성장해서 건강해지는 것에 대한 노력은 하지 않습니다. 돌아오면 받아주고 받아준 다음에 계속 너는 한심한 사람이라는 듯이 그를 대합니다. 그래서 그 남자는 그 여자에게 있는 동안은 자기는 되게 열등하게 느껴지고 한심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또 다른 길을 찾아가기도 하다가 또 돌아오기를 반복하는 이상한 패턴을 유지시킨다는 것입니다. 책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많이 안다 했을지 모르겠지만 책을 일부러 인용하는 이유는 수단화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기묘하게, 교묘하게 우리의 생활 가운데 되게 많이 침투해 있다는 것입니다. 수단화되는 건 굉장히 위험한 방식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내가 다른 관계들을, 내가 다른 사회를 내가 수단화 함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에 대해서 내가 어떤 것을 취하는 것. 우리는 많은 부분 이런 식으로 인간관계를 꾸려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얘기하시는 가늠하는 자의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수단을 반복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수단을 반복하게 되면 아이러니하게도 수단을 반복하는 사람이 소외됩니다. 사람들이 그를 따돌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스스로가 사람들을 수단화하며 대하기 때문에 이에게 뭐가 남아있지 않죠? 인격적인 관계가 남아나질 않습니다. 이 사람은 나에게 뭘 해주는 사람, 저 사람은 나에게 뭘 해주는 사람, 저 사람은 이것을, 저 사람은 저것을, 이런 식으로 내가 인간관계에 사람들을 대해왔기 때문에 결국 나는 어떻게 되죠? 혼자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700명의 명단이 들어있어서 우울할 때 찾아갈 사람과 영적으로 조언해줄 사람까지 명단에 들어있으나 이 사람의 외로움은 극복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의 소외감은 극복되지 않습니다. 왜요? 이 사람은 사람을 다 수단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단화의 가장 큰 피해자는 자기 자신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것을 찍어버리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건 이것입니다. 네 눈이 먼지하면 그걸 뽑아버리라. 네 손이 너를 본지하면 찍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과격한 표현인 것 같나요? 아니면 예수님은 사실적인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무슨 뜻이죠? 내 손의 욕망, 내 눈의 욕망, 뭘 보고 싶고 뭘 잡고 싶고 내가 그 일정한 내 삶의 욕망을 충족시켜내기 위해서 사람을 수단해낸다면 그럼 난 결국 내 삶을 내가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을 지옥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오케이? 내가 일정한 내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수단화된 세상으로 내 인생과 내 관계와 내 세상을 만들어가 버린다면 내가 내 스스로의 인생을 지옥으로 만드는 것이에요. 차라리 그러한 일정한 욕망이 성취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좀 갖지 못하고 내가 보이고 싶은 것을 좀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사람들과 수단화된 관계가 아닌 목적적인 관계 속에 있을 수 있다면 그것이 내 인생이 훨씬 더 소중하다라는 것입니다. 수단의 반점은 목적적인 관계 인식입니다. 그쵸? 목적이라는 것은 무엇이죠? 서로가 서로에게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아, 얘는 날 뭘 해줄 수 있으니까 나도 이걸 해줘야 돼. 얘는 나한테 이런 도움을 주니까 내가 잡고 있어야지. 이런 식의 관계가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의 유익과 그 사람의 행복에 내가 관심이 있어서 내가 그 사람이 목적이 되어서 내가 관계를 꾸려내는 것. 이것이 목적적인 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불가능해 보이십니까? 너무 추상적인 얘기 같나요? 아니요. 우리가 수단화가 굉장히 일상적인 것처럼 목적적인 관계도 우리 삶 가운데 일상적으로 존재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의 직장 상사, 직장 동료가 다 그지 같나요? 아니요. 저는 가끔 아름다운 상사와 동료들의 이야기를 전해 듣습니다. 자기 이해관계에 크게 상관없다 할지라도 부하 직원의 미래를 걱정해주는 상사, 앞길을 좀 열어주려고 자기가 노력하는 상사, 그리고 이미 그 회사를 떠나거나 부서를 옮겼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 아이의 진로와 상황에 대해서 상담해주는 상사, 전 이런 상사들의 얘기를 가끔씩은 듣습니다. 물론 안 그런 사람들 얘기를 더 자주 듣기는 합니다. 이런 상사들이 존재합니다. 이런 동료들이 존재합니다. 그렇게 목적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는 게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가능한 것입니다. 부모는 다 아이들을 통해서 대리만족하게 해서 아이를 키우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아이의 미래를 걱정합니다. 순수하게. 그렇죠? 아이가 잘 되기를 소원합니다. 물론 자기의 잘못된 관점을 투영할 때도 있고 자기의 성질 때문에 실수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부모들은 목적적인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어떻죠? 이 사람이 정말 잘 되길 기대하기 때문에 이에게 뭔가를 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잘 된다면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그가 건강하게 잘 성장해 나간다면 그것으로 내가 받을 수 있는 페이, 내 보상은 다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대부분의 부모의 태도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의 친구 관계나 여러분들의 연애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애에서 다 나를 수단해서 대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연애에서 수단해서 나를 대했던 사람들은 2, 3년이 지나면 거지 같은 연애로 기억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기억됩니다. 그때 걔가 나를 사실 외로워서 만났구나. 내가 나를 이뻐서 만났구나. 내가 잘해주니까 만났구나. 이렇게 이 부풀었던 게 가라앉고 그냥 그때 팩트가 보이기 시작하면요. 그랬던 연애들은, 수단화된 연애들은 기억되지 않습니다. 불편한 기억이, 불쾌한 기억이죠. 하지만 몇 년이 지나도 기억되는 연애들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아, 그래도 걔는 나를 정말 아껴줬다. 걔는 순수하게 그래도 내가 잘 되길 참 기대해줬다라는 기억되는 연애들 있습니다. 그런 연애들은 헤어져도 상처로 기억되지 않고 인생에 대한 건강한 영향력으로 그에게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친구에서도 수단화된 친구들만 존재하나요? 물론 여러분들이 그런 관계를 만들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학교 가서 밥을 같이 먹어야 되니까 사람들과 어울리고 유쾌하게 떠들고 그래서 이 강의 끝나고 이 사람들과 밥을 먹고 이 학교를 졸업하면 만나지 않을 사이이고 교회 가면 이 사람들이 나를 되게 편하게 내 얘기를 들어주고 내가 좀 찡얼거려도 받아주고 그렇게 하니까 이 교회를 잘 다니고 하지만 그 사람들 어찌나 나를 받아주지 않으면 관계가 끊어지고 이렇게 되면 수단화된 관계겠죠. 하지만 어떤 친구들은 목적적입니다. 그쵸? 그가 잘 되길 정말 바라고 그도 내가 잘 되길 정말 바라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자주 못 보더라도 여전히 격려자로 남아있는 것 이런 것이 목적적인 관계입니다. 목적적인 관계는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이상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미 있는 것이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이미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관계성 속에서 살아갑니다. 목적적 관계와 수단화된 관계성. 여러분 보십시오. 수단화된 관계가 여러분들 얼마나 피해해주는지 여러분들 척박하게 하는지 불편한지 내가 회사를 갔을 때 모든 사람들이 수단화해서 대한다면 내가 잘하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줄타기 하는 기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다른 사람의 수단이 되어지지 않을 때는 사람들이 날 버릴 테니까요. 그렇죠? 얼마나 불편한 일입니까? 내 가족에서 그렇다면 이 사람은 정말 엄청난 내적인 타격을 받게 됩니다. 내가 연애에서 그렇다면 그것은 굉장히 불쾌한 기억으로 나에게 남게 되겠죠. 하지만 거기서 그런 일을 보고 직장인의 몇몇은 나를 목적으로 대하고 우리가 서로가 목적으로 대하며 그 몇몇은 건강한 영적인 건강한 연애관계, 목적적인 연애관계이며 그래서 나의 가족 중에 누군가 혹은 전부는 나를 목적적으로 대할 때 그것이 그 사람 스스로 자기를 의미있게 여기고 가치있게 여기고 안정감을 누리고 살 수 있게 하는 생명의 원천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두 종류의 사이에 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수단화된 사회와 이 목적적인 사회에서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얘기하십니다. 가늠하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저는 남자 손 한번 잡아본 적이 없으니까요. 축하드립니다. 자랑입니까?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결혼 이후에 부정한 관계를 가진 적이 없습니다. 물론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인가요? 단지 그 얘기를 여기에 도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인생의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에게 사람은 수단이냐 목적이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대감을 가십시오. 목적적인 관계에 있는 관계들을 기대감을 가셔야 됩니다. 그렇죠? 반복적인 패턴으로 적용됩니다. 지난주에 얘기했죠. 여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기대하는 관계라면 평가하는 관계가 아니라 그렇죠. 10명의 사람이 함께 모여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기대해준다면 지금이 한심하더라도 서로가 서로를 기대해준다면 그 사람들의 모임은 참 아름다울 것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10명이 훨씬 더 수준이 있는 10명이 서로가 서로를 평가하고 있다면 그 모임은 참 불편하기 짝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10명의 사람이 함께 살아갑니다. 10명의 사람이 무인도에 살아갑니다. 10명의 사람이 사회 속에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의 사무실, 여러분들의 집에 몇 명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는 이런 무인도에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무인도 아니죠. 사람들이 조금은 있으니까. 그 10명, 그 20명, 그 5명이 전체인 것처럼 보여지는 몇 명의 가족, 몇 명의 직장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들과 나누는 내 관계가 내 사회적인 정체성에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몇 명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데 한쪽의 10명은 나를 수단화한다면 내가 그들에게 어떤 유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나를 어르고 달래고 나를 구슬려서 나를 사용하려고 한다면 그럼 난 거기서 내 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당하지 않기 위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가야겠죠. 얼마나 어려운 세상입니까? 얼마나 불편한 세상입니까? 성경은 이런 곳을 지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10명이 살아가는데 그러면 좀 보잘것없고 불편하고 무능할지라도 서로가 서로에게 목적이 되어서 서로가 서로 좀 더 나아지는 것에 헌신하고 돕는 세상 하나님은 여기를 천국이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롭고 잘난 사람들의 그 수단화된 지옥보다 무능하고 열등화된 사람들의 이 목적적인 천국이 더 아름답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수단화의 죄에서 자유해지기로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목적적인 삶을 꿈꾸셔야 합니다. 첫 번째, 매번 적용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자신에 대해서 수단화하지 마십시오. 아, 제가 저를 수단화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수단화하지 마십시오. 뭐에 대한? 여러분들의 욕망에 대한. 우리는 자주 우리의 욕망에 우리를 수단화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라 나 자신을 내 욕망에 대한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자신을 욕망에 내어준 바 되면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남죠? 천박한 자존감만 남게 됩니다. 욕망에 함부로 휘둘려진 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천박한 자존감 속에서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자고 싶은 만큼 자고 먹고 싶은 만큼 먹고 욕망을 느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방망하게 그냥 내어드릴 때 여러분들 가운데 무엇이 남습니까? 우리는 목적으로 삼아야 됩니다. 누구를? 나 자신을. 여러분 자신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내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함부로 내 인생을 욕망에 방치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내 인생을 욕망에 내버려둘 수 없습니다. 왜요? 난 소중하니까요. 내가 인격적으로 보는 어떤 누군가를 절대 내 욕망의 대상으로 보지 못하는 것처럼 내가 나를 정말 인격적으로 소중하게 의미있게 목적으로 본다면 욕망의 나를 함부로 방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나를 목적으로 두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나를 목적으로 두십시오. 내 인생에 내가 좀 더 건강해지는 사람, 내가 좀 더 아름다워지는 사람, 내가 정말 제대로 되는 사람이 되는 건 나에게 굉장히 소중한 목적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목적으로 나를 대해야 됩니다. 욕망의 수단으로 나를 대하지 않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수단화 되지 않게 깨어 주의하십시오. 우리 얼마나 자주 하나님께 반응합니까? 하나님 우리의 수단처럼 생각합니다. 나를 좀 더 편안하게 해주는, 나를 좀 더 성공시켜주는, 나를 좀 더 안정시켜주는 수단으로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좀 더 편안하지 않는다면, 내가 좀 더 안정되지 않는다면, 내가 좀 더 성공적이지 않다면 쉽게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왜 이따위로 일을 하시냐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수단화하면서부터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건강한 관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 깨어진 관계 속에서 깨어진 삶과 깨어진 신앙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것. 하나님께 맞는 대로 내가 헤어드리는 것. 하나님께 목적이 되는 것. 사람을 수단화하지 마십시오. 이 본문의 가장 명확한 의미는 하나님이나 나로 변주되기 전에 사람을 수단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사소한 욕망을 충족시키고자 사람들을 수단으로 대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 사람을 좀 사용하면 내가 조금 더 성공할 수 있고, 내가 이 사람을 좀 더 사용하면 내가 어떤 기회를 얻을 수 있고, 내가 이 사람을 사용하면 내가 정서적으로 지금 좀 위로받을 수 있다고 해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그 팔과 그 눈을 뽑아버리고 잘라버리십시오. 그 욕망이 충족되지 않아도 됩니다. 조금 더 외로우셔도 되고요. 조금 덜 성공하셔도 됩니다. 그래도 사람과 사람으로 남아있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사람을 사람으로 대할 수 있다. 그것이 나에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수단화의 유혹을 떨치시고 사람을 목적으로 대하는, 하나님을 목적으로 대하는, 나 자신을 목적으로 대하는 그런 태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얘기하시는 가늠하지 말라의 법정신입니다.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또 좋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더 걱정하시기 때문에 이 법을 만드셨습니다. 어떤 법이죠? 수단화하면 네 자신과 주변에 위험하게 만드는 것이다. 과속이나 음주운전처럼. 그러니까 지금 당장 그게 좀 편하게 느껴지고 유익하게 느껴지더라도 그 마음을 잘라버리고 네가 사람과 너와 하나님을 목적으로 대해봐라. 그것이 너를 더 아름답게 하는 것이다. 하나 더 갑시다. 오늘은 두 가지를 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맹세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맹세하지 말라. 어떻습니까? 마음이 되게 가벼워지지 않습니까? 가늠하지 말라. 마음 무겁습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렇게 되면 마음이 좀 무겁죠. 사람 친구를 보고 바보라고 하는 자는 이렇게 되면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하지만 맹세하지 말라. 우리는 원래 맹세 같은 거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맹세하십니까? 야 맹세 뭐 이런 말 좀 하십니까? 전 고등학교 때 이걸 잘 안 해봤던 것 같은데요. 뭐 고등학교 때 그런 표현들을 좀 썼던 것 같기도 하지만 요즘에 살면서 맹세했던 적 거의 없습니다. 왜 굳이 맹세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건 지키기도 쉽습니다. 그렇죠? 맹세하면 큰일 나라고 얘기해놓으셨으니까 맹세 안 하면 되죠. 난 그렇게 생각해 라고만 얘기하라고 했습니다. 난 그래. 거기까지만 얘기하면 된다. 오케이. 이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쉽게 넘어갑니다. 그쵸? 우리는 약간 우리 특유로 생각한다는 거죠. 살인하지 말라. 친구랑 바보라고 하는 자마다. 그건 아유 어떻게 그렇게까지 그래. 막 여자를 보고 음영을 품는 자마다. 그걸 어떻게 그렇게까지 그래. 맹세하지 뭐 이건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슬슬 넘어가시면 본문의 의미를 알기 어렵습니다. 그쵸? 맹세하지 말라는 무슨 뜻일까요? 왜 맹세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하늘로도 말라. 땅으로도 말라. 맹세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맹세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야, 하늘을 두고 맹세하는데 이건 이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 뜻은 뭐가 담겨있죠? 내 이 말은 하늘이 있는 것처럼 맞는 말이란 뜻입니다. 그렇죠? 하늘이 있는 한 내 말이 맞으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맹세라는 건 뭐예요? 자기 과신입니다. 하나님은 이 맹세하는 것을 절대 다른 죄악보다 낮은 죄악으로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늠이나 살인만큼이나 문제가 있는 죄악이라고 얘기하십니다. 평가와 수단화만큼이나 혹은 그보다 더 나쁜 것이 뭐죠? 자기 과신입니다. 자기가 너무나 맞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위험한 것입니다. 봅시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있다고 치죠. 왕이 있다고 칩시다. 그 왕이 있는데 이 사람은요. 평가 아니라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가 잘 될 수 있다고 기대합니다. 이 사람이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부귀 영화를 누리는 수단으로서 왕의 역할, 대통령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목적적입니다. 이 나라가 정말 잘 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과신하는 사람입니다. 이 나라가 잘 되고 이 나라가 제대로 되는 거에 있어서 내 생각이 완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왕이 되죠? 수단하지도 않고 평가하지도 않지만 이 사람은 폭력적인 지도자가 됩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 집에는 어떤가요? 아버지가 계십니다. 이분은 이 가족을 기대하십니다. 우리 집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다. 이게 목적이십니다. 그게 이 집이 이렇게 되는 거. 그것에 대해서 헌신할 마음이 있습니다. 수단화하지 않습니다. 평가하지 않습니다. 근데 자기 과신합니다. 자기 말이 다 맞답니다. 자기 생각대로 해야 그렇게 되는 거라고 합니다. 그 아버지는 이 가정의 선물일까요? 위기일까요? 자기 과신의 위험성은 굉장히 명확합니다. 우리는 자기 과신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생각하지 않지만 사실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자기 과신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청년들은 기성세대랑 잘 대화하지 않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기성세대들이 자기 과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는 100% 맞다고 생각하고 얘기하는 사람과는 사람들이 얘기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자기 과신하는 사람은 두 가지를 경험하게 되는데 자기가 능력이 약할 때에는 단절되고요. 자기가 능력이 강할 때에는 억압적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기 과신적인 부모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 부모님은 아이가 20살이 될 때까지는 아이를 억압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20살이 넘으면 애한테 무시당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성세대와 잘 소통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자기 과신. 자기는 너무나도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그것을 비웃고 자기 과신하지 않고 자기 의견을 표현할 줄 아는 기성세대를 만나면 굉장히 열려있고 청년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컨텐츠,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태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항상 그걸 얘기해요. 태도에 대해서요. 기성세대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과신적인 태도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하나의 의견으로서 다음 세대에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을 보면 아, 청년 같고 젊고 얘기가 통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태도를 얘기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은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봅시다. 여러분들은요. 우리는요. 어떻죠? 우리는 자기 과신하지 않습니까? 자기 과신이라는 것은 자기 과신이 생기는 가장 큰 문제 중 가장 큰 그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하면 경험의 일반화의 오류입니다.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한 권의 책을 읽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무섭습니다. 다양한 측면들이 있는 건데 그럴 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읽은 한 권의 책이 맞습니다. 이 한 권의 책의 앵글로만 세상을 보고 세상을 판단하고 세상을 지향합니다. 그럼 이 사람은 다른 사람과 소통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양한 측면을 보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가장 위험한 한 권의 책이 뭐냐면 자기의 살아온 경험이라는 책 한 권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제일 위험합니다. 이 사람은 이런 표현을 많이 써봅니다. 아, 나도 비슷한 사람을 만나봤어. 누군가 상담하면. 나도 비슷한 일들을 겪어봤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우리가 누군가가 얘기했을 때 그 중에 내 인생에 그가 얘기하는 것과 가장 큰 유비를 가지고 누군가에게 조언해주게 됩니다. 근데 자기 경험이라는 한 권의 책을 가진 사람은요. 자기 경험이 절대적으로 옳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이렇게 돼야 돼. 그런 일 있을 땐 저렇게 해야 되라고 자기 경험에 비추어서 얘기해 주는데 그걸 너무 절대화해서 얘기합니다.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되죠? 관계가 어그러지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을 못 만나봤습니다. 걔 중 내가 만난 사람 중에 얘가 걔랑 제일 비슷한 것뿐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런 일을 안 겪어봤습니다. 걔 중 내가 겪은 일 중에 그 일이 제일 비슷한 것뿐이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조언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조언적 한계가 명확한 것입니다. 그게 내 생각엔 이래 라고 얘기하면서 멈추면 문제가 없지만 그게 확신이 되고 과신이 될 때 위험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미 얘기한 것처럼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되죠? 내가 강할 때는 억압적이 되고 내가 약할 때는 내가 단절되고 여러분의 생각이 너무 강한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과신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동등성에 대한 인식입니다. 그렇죠? 성경은 예수님은 동등성에 대한 인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하셨습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은 자주 사랑의 가치를 얘기한다고 얘기하고 성경은 자주 자유의 가치를 많이 얘기한다고 얘기하지만 성경에서 지금 이 부분이 뭐에 대한 가치를 얘기하냐면 평등에 대한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등은 모든 사람들이 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평등이 아닙니다. 평등은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인식의 문제입니다. 평등은 모든 사람이 같은 소유를 갖고 있을 때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평등은 모든 사람이 우리가 동등하다라는 인식을 가질 때 달성되는 것입니다. 돈이 없다 해도 돈이 있다 해도 공부를 많이 했다 해도 공부를 적게 했다 해도 사회적인 소수자라고 하여도 외국 근로자라고 하여도 이방인이라고 하여도 그가 나와 동등하다라는 인식, 이 동등성에 대한 인식이 평등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나와 동등한 자인데 사회적 기회를 얻지 못했다면 그를 배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와 동등한 자인데 과도한 대우를 받고 있다면 그에 대해서 제약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동등성에 대한 인식이 사실 평등으로의 길이고 성경에게는 평등의 가치입니다. 기독교는 자주 자유를 추구하고 사랑을 추구하나 평등은 좀 아닌 듯이 마치 계급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평등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그 평등은 단지 사회 구조적이고 외형적인 평등이 아니라 내적으로부터 시작되는 진정한 평등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다 동등하다는 인식. 아, 넌 네 말이, 그래, 네 말이 맞구나. 아, 그래, 네 말이 맞네. 자기 의견 없이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과신하지 말라는 게 확신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난 이래! 라고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논쟁하십시오. 투쟁하시고요. 분쟁하시고요. 싸움도 하십시오. 하지만 그래도 마음 깊이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제가 맞고 내가 틀릴 수도 있죠. 그렇죠. 하지만 지금 내 의견은 이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통 과정 속에서 내가 변할 수도 걔가 변할 수도 우리가 더 다음 답을 찾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은 다 동등합니다. 어떤 사람도 열등하지 않습니다. 평등성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우리가 함부로 맹세, 나는 되게 맞다라고, 나는 하늘이 있는 것처럼 맞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자만에 대한 유혹을 되게 많이 느낍니다. 왜? 불안하기 때문이죠. 자기 과시는 동전의 양면처럼 자기 불안에서 출발합니다. 수단화는 동전의 양면처럼 위기감에서 출발합니다. 내가 먹고 살기가 어렵다고, 내가 살아남기가 어렵다라고 자기 위기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사람을 쉽게 수단화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다고, 내가 아는 게 없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쉽게 자기를 과신하고 싶어합니다. 왜요? 그게 무너지면 전체가 무너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진정으로 안정감이 있고 자기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을 거라는 자기 신뢰감이 있는 사람은 사람들을 목적으로 삼을 수 있고 자기를 과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동등성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강한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깨달은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동등성을 인식하십시오. 자기 과진하지 마십시오. 첫 번째, 누구에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여러분 자신에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에게 자기를 과진하지 마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겠냐? 여러분들 너무 몰아붙이지 마십시오. 우리는 자꾸 우리를 과신합니다. 나의 한 가지 생각을 가지고 한 가지 가르침을 받으면요. 그 갖고 나를 자꾸 몰아붙입니다. 내 얘기를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세워놓은 표대가 틀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틀렸다고 해도 여러분 인생이 무너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세워놓은 표대가 틀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내린다고 해도 무너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와 여러분들 자신과 소통하십시오. 난 이렇게 생각하고 달려가고 있는데 내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내 자신과 참으로 소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치 내가 거기서 한마디라도 밀리면 내가 무너지는 것 같은 불안감에 내 자신의 얘기를 듣지 않고 이미 결정된 것이라는 말처럼 나를 억누르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인생 결정된 것은 쉽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 모르겠지만 그것과 동등하게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것과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과신하지 마십시오. 누구에 대해서? 내 앞에서. 그리고 누구에게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틀릴 수도 있어요. 그치? 우리 이거 인정합시다. 여러분들 틀릴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자꾸요. 하나님을 수단화시키고 하나님을 틀릴 수 있다고 많이 얘기합니다. 그쵸? 내 생각에 인생이 이렇게 가야지 잘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안 가요. 그럼 우리는 곧장 어떻게 하죠? 하나님 틀렸다라고 얘기해요. 지금 취업이 돼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결혼이 돼야 된다고 얘기하고요. 가정이 안정돼야 된다고 얘기하고 내가 정서적으로 행복해져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지금 그래야지 나에게 좋은 거라고 내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되면 하나님이 틀렸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틀렸을 줄 누가 압니까? 지금 여러분들 인생에서 회개해야 될 때인지 누가 압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취업할 때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고민할 때인지 누가 압니까? 여러분 누구와 함께 있을 때가 아니라 내 자신이 누구인지 혼자 좀 있어야 될 때인지 누가 압니까? 인생이 앞으로 나아갈 때가 아니라 멈춰서 방향을 바꿔야 될 때인지 누가 압니까? 여러분들이 틀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틀과 선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거기에 맞추려고 하는 태도는 위험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거기에 대해 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 인생에 가장 고민스러웠던 기도 중에 하나가 이것이었습니다. 선교를 할 것이냐, 목회를 할 것이냐. 26살 때 그 기도를 시작했고요. 29살 때까지 그 기도를 했습니다. 이놈의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는 응답을 안 하십니다. 얼마나 열받는 일입니까? 내 몸은 선교 쪽에 담겨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응답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로 나갈 거냐고 누가 물으면 대답을 못 하겠습니다. 그것처럼 신학생이 가오 죽는 일이 없습니다. 괜찮아요. 아, 넌 선교 일을 하고 있구나. 선교의 소명을 받았니?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왠지 영성 없어 보이잖아. 목회로 넘어왔습니다. 이쪽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너는 그러면은 어떤, 목회를 할 거냐? 아, 전 뭐 그런 거 할 마음은 없는데. 그렇게 영성 없어 보여. 주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 같고. 깝깝해 보이잖아요? 그래도 3년 했습니다. 3년 했다 하니까 그러셨습니다. 그만 좀 하라고. 그만했습니다. 지금 이해가 되네요. 그 기도가 왜 필요가 없었는지. 왜? 그때는 외국 근로자에서 배울 게 필요했어요. 3년 동안 외국 근로자에서. 근데 만약에 그때 하나님께 넌 선교가 아니다 라고 했으면 내가 뭐라고 어떻게 했을까요? 당장 때려치고 나왔겠죠. 그 고생을 내가 왜 합니까? 난 내가 선교 가는 줄 알고 그 고생을 했어요. 그렇죠? 그곳에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선교다라고 하면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그쪽 사역을 절대 그만두지 않았겠죠. 내 한계에 따라 하나님께 나에게 하실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입장에선 지금 내가 선교냐 목회냐 내 인생에서 엄청나 보이는 그런 고민들이 내게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물어봤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지금 이한테 선교나 목회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선교 가서 뭐 할 거고 목회하면 뭐 할 거예요. 사람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목사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을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깊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배우는 게 지금 먼저지. 선교냐 목회냐 이게 지금 먼저예요? 아니죠. 하나님은 그 기도가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근데 우리는 우리 틀을 세워놓고 하나님이 틀렸다고 자꾸 얘기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신다. 인도가 사라졌다. 나는 뭔가 끈떨어진 영 같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자꾸 OX캐션을 만들어 놓으시죠. 이 남자냐 저 남자냐. 이때냐 저때냐. 뭐 사람도 없는데 뭐 내가 지금 이 나이가 이렇게 됐는데 사람이 없네 있네 해서 결혼을 하네 못하네 난 평생 혼자 사나 보다 뭐 그러고 그거 저도 다 하던 거예요. 28, 29, 30, 31, 32, 33 이렇게 가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그냥 숫자인데 난 낭떠러지로 걸어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죠. 평생 혼자 살면서 외롭게 슬슬 죽어갈 것 같죠? 위기감이 드십니까? 졸업이 다가와요. 졸업을 했어요. 취업이 안 돼요.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럼 어때요?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이 느끼는 체감 강도는 어느 정도예요? 여러분은 어느 정도 느껴요? 여러분들은 그 다가온 데를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요. 난 평생 일도 없이 놀고 먹다 죽을 사람처럼. 난 평생 결혼도 못하고 혼자 죽을 사람처럼. 근데 그게 맞습니까? 그래요? 거기 1, 2년이 늦어지고 빨라지고 이렇다고 그렇게 인생이 바뀔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거기가 유일한 갈림길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요. 제가 감히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지난 선배 입장에선 갈림길은 계속 갈라져 있고요. 그리고 갈림길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지금 왼쪽 오른쪽 하면 인생이 아예 끝나는 것 같죠? 아니요. 이쪽으로 가다가 이 길이 이 길과 만나더라고요. 지금 오른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왼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왼쪽으로 가면 이렇게 갔을 때나 만나더라고요. 인생은요. 수많은 갈림길들 사이에 여러분들이 방향을 보고 걸어가는 것이지 한 번의 갈림길로 인생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왜 어떻게 하죠? 자기과신합니다.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거,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거,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이것이 완전히 맞는 틀인 것처럼, 이 시각이, 이 기준이, 이 사고가 굉장히 맞는 것처럼 과신합니다. 여러분, 맹세한다는 단어를 쓰지 않아도 그것이 맹세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말은 하늘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말은 땅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맞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과신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의 세상을 한번 꿈꿔봅시다. 왼쪽의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다 지가 맞다고 합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렇죠? 현대사회는 참 똑똑한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지가 맞는 세상. 팩트가 밀려도 논리로 극복해야 되는. 그래서 밀리면 안 되는. 내가 맞는. 열 명이 모였으면 다 자기가 맞다라고 합니다. 그 세상이 아름다울까요? 아니면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소통해내서 대답을 만드는 사회가 아름다울까요? 어디서 여러분들이 더 자유로움과 평안함을 느끼고 싶어 하실 것 같습니까? 어떤 세상에 살고 싶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자신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들을 과신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두터만하니까 조금 뛰어가게 되지만 우리 마음을 정리하면서 결론으로 가봅시다. 결론 좀 깁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설교를 누구에게 하고 계시죠? 바리새인들에게 하고 계시죠? 예수님의 톤이 어때요? 칭찬하는 톤이에요? 뭐라고 하는 것 같아요? 뭐라고 하는 것 같죠? 바리새인들의 지금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은 이런 상태입니다. 어떤 상태예요? 이 법 정신은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법 조문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 조문을 지켰다고 해서 자기가 되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 보시면 되게 애매한 상태입니다. 어떤 상태예요? 자기는 말씀대로 되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평가가 굉장히 강하죠. 사람들에 대해서. 니네 왜 이거 안 지키냐? 니네 왜 저거 안 지키냐? 이런 죽일놈들. 이런 썩. 평가가 굉장히 강합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리고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욕하시면서 그들의 명예를 추구함과 돈을 추구함들을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하십니다. 그 사람들의 속내가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기도하기를 즐깁니다.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보이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주는 게 되게 좋은 거죠. 수단화시키죠. 바리새인이라면 영적 지도자입니다. 그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뭐가 좋은 거예요? 그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좋은 겁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이 바리새인들에게 목적입니까? 수단입니까? 수단이죠. 그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쳐야 되는 사람들인데 뭐가 좋아요? 그들이 내는 헌금이 좋습니다. 그럼 그들은 무엇입니까? 수단이죠. 바리새인들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 과신입니다. 어느 정도로 자기를 과신합니까? 예수가 메시아일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바리새인들 가운데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예수가 메시아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어요. 그들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몇 가지 틀린 포인트가 있었죠. 고향이 베들레헴이 아니에요. 실제는 베들레헴에 태어났었지만 갈릴리 출신입니다. 그리고 그가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의 기적과 이상화 설교들을 들어보면 그가 메시아일 수도 있어요. 양쪽이 쟁론이 있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나요? 예수가 하는 지금의 사역이 국정, 전체로 나라를 흉흉하게 불안하게 만들기 때문에 한 사람이 죽고 전체가 편해지는 게 좋겠다고 얘기하고 예수를 죽이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죽여버립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하늘의 응답이 온 것도 아니고 말씀의 깨달음이 온 것도 아닌데 자기들끼리 회의해서 없는 게 더 낫겠다고 결정하니까 메시아일 수도 있는 사람을 죽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자기 과신의 사람들.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상황입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가장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은 껍데기 몇 개만 지키고 흉내내면서 자기는 되게 잘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속내를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 가장 하지 말라고 했던 그 마음의 태도, 삶의 태도, 지옥의 삶을 살고 있으면서 자기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현대에 적용시켜봅시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종교를 굉장히 단순화시키는 습관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일정한 종교 행위를 지키고 일정한 도덕규칙을 지키는 것이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주일날 예배드리고 십일조 드리고 교회 봉사 좀 하고 그리고 술, 담배 안 하고 여자 문제 정결하고 이게 기독교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모든 종교를 이런 식으로 단순화시키고 싶어합니다. 현대 기독교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이런 실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런 일정한 행동만 안 하면 술, 담배 안 하고 여자 문제 깨끗하고 그리고 내가 사회에서 크게 사회의 법칙을 어기지 않으면 대한민국 현행법을 어기지 않았으면 나는 괜찮은 사회적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정도 지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술 먹은 사람 비난합니다. 담배 피는 사람 비난합니다. 주일날 교회 안 간 사람 비난합니다. 그게 굉장히 큰 기준이라고 되는 것처럼 사람들 대합니다. 그걸 하고 있으니까 되게 제가 잘하고 있는 것처럼 스스로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그 마음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실상을 보면 어떻죠? 이 사람은 이 기독교에는 어떻습니까? 유난히 자기과신이 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말 응답하셨는지 선명하지도 않는데 자기가 기도하다가 문득 든 생각, 자기가 자의적으로 생각한 성경구절 하나, 자기가 교회생활하면서 겪었던 나름대로의 삶의 노하우라는 그 책 한 권, 그것을 통해서 이건 이거야라고 생각하면 그 말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양 굽니다. 그리고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이 목적이고 그 사람이 변화되고 그 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이 그 태도이기보다 수단화가만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잘 지내려면, 교회 생활을 잘 하려면, 여기는 이 관계가 내 개인 생활에 어떤 유익을 주니까, 그리고 평가가 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교회는 말이 많다고. 그 말이 많다는 뜻이, 이 말이 많다는 뜻입니까? 아니요. 평가가 많다는 뜻입니다. 누가 어땠대, 저땠대. 정보량이 교류되는 것이라면 왜 뭐라고 하겠습니까? 누가 힘든 일이 있습니다. 교회 전체가 알게 됐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그 사람들이 내가 목적인 사람들이라면, 그 사람들이 나를 기대하는 사람들이라면, 그 사람들이 나와 동등성을 인식하는 사람들이라면, 내가 좀 어려운 일을 당해서 내가 열등하기 때문이 아니란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나처럼 아파하되 어떻게 하면 내게 도움이 될까 생각하는 사람이고, 내가 더 좋아질 걸 기대하는 사람들이라면, 나에 대한 정보가 교회 좀 돌아다닌다 한들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교회가 말 많은 곳이라고 할 때 하는 이 액센트는 뭐죠? 평가가 많다는 뜻입니다. 그에게 생겨난 어려운 일이 마치 그가 열등해서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처벌하신 것처럼, 자기 나름대로 에이 이래서 저런 거야 저래서 저런 거야 이런 식의, 뭘 안다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이냐 그렇게 굽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설교를 하시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두세 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해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기독교는 단지 여러분들의 행동 방침을 몇 개를 정해주는 거 아닙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은 바리새인보다 열등한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래도 진짜 일요일날, 주일날이 되면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들 때까지 무거운 거 듣고 걸어가는 것까지 시켰던 사람들입니다. 안 그래요? 그거 다 지켰습니다. 그 사람들. 얼마나 잘 지켰습니까? 여러분들 바리새인, 유대인, 그 당시 유대인이랑 좀 유추해서 봅시다. 요즘에 여러분 터키 같은 데서 미국 잡지가 발행되면 어떻게 하는지 보신 적 있으십니까? 무슬림권에서 미국 잡지가 나갈 때 여자가 약간 나시티 갖고 있는 거 입고 나오면 여기다 검은 칠해서 내보냅니다. 그쵸? 왜? 보고 음심을 품을까봐. 페인트칠 같은 거 해놔서. 진짜 멋진 모델이 있는데 여기 다 검은 칠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까지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십니까? 규칙 몇 개 만들어놨습니까? 몇 개 되지도 않죠? 한국 기독교의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주일날 교회 나와서 앉아있고 예배드리고 11조 내고 술 담배 안 하고 이런 거 몇 개밖에 안 되지 않아요? 그걸 했다고 내가 뭔가 변화되고 새로워집니까? 아니죠. 예수님의 규칙이 그럴 리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짜 규칙은 이겁니다. 너희가 살인하지 말고 평가하지 말고 수단화하지 말고 자기과신하지 말고. 내가 사람들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사람들을 기대하고 사람들을 목적으로 삼고 사람들과 동등하다는 걸 인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이게 예수님의 법칙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한번 점검해 봅시다. 이 얘기가 부담스러우십니까? 기대되십니까? 차라리 살인을 안 하고 말죠. 그렇죠? 차라리 그냥 12세의 관람가만 다 보고 말죠. 이게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여기서 포인트를 봅시다. 이게 부담되십니까? 기대하십니까? 라고 물어볼 때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 부담될까? 어떤 사람 기대될 거예요? 부담되는 사람은 왜 부담될까요? 지가 하려고 생각하니까 부담됩니다. 그쵸? 기대되는 사람은 왜 기대될까요? 그런 애들이랑 산다고 생각하니까 기대됩니다. 자기가 할 생각이보다. 그쵸? 기대돼요. 사람들이 내 주변 사람들이 날 목적으로 대하고 날 기대하고 나와 동등하다고 생각되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그런 데서 살고 싶네요. 그럼 기대감이 생깁니다. 그쵸? 근데 걔들을 내가 기대하고 동등하다고 생각하고 걔들을 목적으로 이러면 피곤하겠다 이렇게 생각되는 거죠. 근데 포인트를 봅시다. 후반부를 먼저 하십시오. 전반부를 나중에 하시고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오케이? 이건 먼저 기대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살고 싶은 세상이 그런 세상이라는 걸 먼저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살고 싶은 세상은 그런 세상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살고 싶은 세상은요, 돈이 많은 세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성공한 세상이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위협을 달성한 세상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는 어떤 스타 같은 인간이 되는 게 여러분들의 살고 싶은 세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싶은 세상은요, 내가 진짜 살고 싶은 세상은 서로가 서로를 목적으로 하고 서로가 서로를 기대하고 서로가 서로가 동등한 자유와 사랑과 상등의 세상이 내가 살고 싶은 세상입니다. 그렇죠? 그게 예수가 꿈꾸던 세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세상의 일원이 되고 싶음을 마음에 뜨겁게 깨달으셔야 돼요. 그런 사람만 법정에서 자유하면서 법정신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조문을 지키려고 하면 부담이 되고 불편한 것이긴 하지만 정신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조문이 아닌 것입니다. 그냥 내 삶의 지침일 뿐이에요. 내 생명을 소중히 여깁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에요. 그건 내 생명을 소중히 여기기 위해서 내가 안전속도를 유지하고 내가 벨트를 매는 게 그게 억압입니까? 자유입니까? 자유입니다. 내가 살고 싶은 세상이 자유의 세상이고 평등의 세상이고 기대의 세상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자유입니까? 억압입니까? 자유입니다. 손해본다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내가 그렇게 대할 때 얼마나 손해보냐. 여러분 손해보지 않습니다. 멍청하게 당하는 뜻이 아닙니다. 그 얘기는 다음 주에 더 하겠습니다.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수단화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빼앗아간 그자보다 여러분들이 여전히 그들을 목적으로 대한 여러분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빼앗김 당하거나 억눌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얘기를 하고 마십시다. 여전히 이것을 할 수 없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에게 한 가지 비유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은 빙하와 같은 존재입니다. 빙하는 어떻죠? 바닷물 속에 있는 거대한 덩어리 위에 바닷물 위에 조그마한 봉우리가 있는 것이 빙하입니다. 사람들은 빙하가 이렇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요만큼의 빙하가 있다는 것은 바다에 떠질 수 있는 건 그 아래 이만한 덩어리 빙하가 있다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인식할 때 그 위에 떠있는 독특성을 중심으로 자기 자신을 인식합니다. 난 이런 사람이야. 아 목사님 전 사랑하면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기대하면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전 어릴 때부터 그렇게 기대받지 못했거든요. 전 되게 평가를 많이 받았어요. 지금도 평가받고 있어요. 그래서 자존감이 낮아요. 아 목사님 저 그러기 힘들어요. 저는 막 제가 맞다는 생각이 전 제 고집이 세고 제가 맞다는 생각이 너무 확실해서 전 다른 사람 말을 정말 안 듣거든요. 어 제가 어떻게 수단을 안 시키고 살아요. 세상 이렇게 돌아가는데. 자기가 경험한, 자기가 지금 갖고 있는 환경, 자기가 갖고 있는 상황, 이걸로 자기 자신을 생각해서 이것을 못하겠다고 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맞습니다. 근데요, 이걸 바꾸십시오.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기독교에서는요,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요만큼의 독특성을 가지고 스스로 인식하시면 안 되고, 그 밑에 인간이라는 보편성을 가지고 스스로 인식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어려워? 어렵지만 고민해봐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을 기대할 수 있는, 다른 사람과 동등성을 느낄 수 있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의 개인사의 관점에서, 경험에서, 축적된 어떤 생각에서, 아, 난 이런 사람이니까가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사람이니까 할 수 있는 겁니다. 오케이? 여러분들이 사람이니까 할 수 있는 거. 왜? 하나님은 사랑을 사랑할 수 있도록, 기대할 수 있도록, 평등할 수 있도록, 자유할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을 닮게 만드셨습니다. 내가 사람이니까 그걸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한 번도 그걸 해본 적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사람이니까 그걸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독특성이 아니라 내 보편성을 스스로 인식하는 것이 기독교에서 필요합니다. 그렇게 보편성을 스스로 인식하면서 이 일을 이루어낸 사람은요 겸손할 수 있겠죠. 그렇죠? 왜? 사람이니까 한 건데 뭐가 그렇게 잘났겠습니까? 하지만 그 독특성 속에서 자기가 그걸 이렇게 해냈다고 하는 사람은요 못해냅니다. 왜? 그 순간 다시 교만함으로 빠져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관에서 벗어나서 객관을 넘어오십시오. 그게 예수 믿음 아닙니까? 언더의 그 보편성을 스스로 인식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어려움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쉬운 예를 들어봅시다. 여기에 평생 운동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도 있으시죠? 30평생 살아오면서 근육이란 걸 삶에서 겪어본 적이 없는 한 개인이 있다고 칩시다. 트레이너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저 운동을 30년 동안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전 운동 감각이 진짜 없습니다. 전 그리고요. 지금 제 몸에 지방의 비율이 70%입니다. 트레이너에게 얘기합니다. 제 인생 전체 운동이란 게 되지 않습니다. 이런 저도 저런 몸짱이 될 수 있을까요? 라고 트레이너에게 물어봅니다. 트레이너가 그 사람에게 아 그렇게 운동을 안 하셨으면 안 되겠네요. 그렇게 체지방 비율이 높으니까 안 되시겠네요. 아, 그렇게 운동 감각이 없으시면 안 되시겠네요. 당신의 경험과 성향과 현재를 생각해 볼 때 당신이 안 되겠네요. 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요. 무조건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왜 그래요? 그 사람의 개인의 독특성을 봐서 그래요? 그 사람의 성향 이런 거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서 그래요? 아니에요. 그냥 얘가 사람이니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 사람이면 되는 거예요, 그게. 몸뚱아리 갖고 있으면요, 자기가 잡아 돌리는 대로 돌려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게. 30평생 한 번도 그런 적 없어도요, 그러면 되는 거야. 왜? 사람이잖아. 자기 두 발로 여기까지 걸어왔고, 보니까 4, 6, 7 월장이 돼 있으면, 이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오케이? 그게 보편성이라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죠? 몸뚱아리도 그런데 하물며 사람이야, 오케이? 여러분들의 인격이, 여러분들의 성품이, 여러분들의 성향이, 아, 저는 그렇지가 않아요. 저는 되게 이타적인 애가 아니라 이기적인 애예요. 저는 상처를 많이 받은 애예요. 저는 이런 경험이 있어요. 저는 되게 고집센 애예요. 예! 뭐. 하지만 됩니다. 왜? 사람이잖아.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사람인 척 하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우리는 다 사람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가능성.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지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깨달으려고 하십시오. 행동하기 이전에 믿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주신 새로운 법칙입니다. 이러한 삶을 구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서? 먼저 혼자 있을 때 하세요. 딴 데서 살려고 하지 말고. 혼자 있을 때 하세요. 스스로를 기대하십시오. 스스로에게 귀 기울이세요. 스스로를 목적으로 하십시오. 내 말에 내가 귀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기대해야 됩니다. 혼자 먼저 하십시오. 딴 데가 살려니까 힘든 거예요. 나랑도 안 되는데 누구랑 합니까? 먼저 혼자 하십시오. 그리고 교회 와서 해보려고 하십시오. 그렇잖아. 최소한 여기는 이러한 전제에 동의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쵸? 여기서 해보려고 하세요. 여기서 해보려고 하십시오. 여기서 한번 해보십시오. 여기서 잘 모르는 사람을 좀 더 다가서 보고 기대해보고 동등성을 취해보고 여기서 해보려고 해보십시오. 그리고 세상에서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렇게 몇 년 하다 보면 어느 시점에 좀 혹은 꽤 그런 사람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번 몸부림쳐서 기도한다고 성령이 갑자기 내 몸을 떨기잖아요. 내가 그런 사람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다음 주까지 한 번 더 이 얘기를 나눌 텐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고민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4월이고 학기가 시작되고 한 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삶의 정황 가운데 여러분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의 문제들 앞에 쓰다 보면요. 사람이요. 그 환경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4번 속지 마십시오. 몇 번째 속으십니까? 환경 문제가 해결되는 게 인생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의 문제는 있어왔고 해결되어왔고 또 생겼습니다. 항상 그렇게 사셨고 항상 그렇게 사실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알고 있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말하는 거 왜 특별한 사람 있으십니까? 한 번도 환경이 해결된 적이 없다. 한 번도 환경에 어려움이 닥친 적이 없다. 이런 사람 있으십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다 롤러코스터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인생의 굴곡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하는 것이 있는데 내가 해결되면 인생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인생이 잘 될 거다라는 현상적인 처방을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자신을 찾아내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십시오. 여러분 자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내 당한 모든 시험을 능히 이길 자로 성장해 나가십시오. 진정으로 그 이타의 사람, 기대의 사람, 그리고 목적의 사람, 그리고 동등성의 사람으로 스스로를 만들어가 보십시오. 그럼 삶의 정황이 얼마나 변화되는지 경험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삶에서 무슨 선택을 해야 되는지도 보이실 것입니다. 그리고 삶에서 그 선택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녹아들어서 삶의 몇몇 문제를 혹은 근본적인 문제를 풀어져 나가는 숙제의 시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